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여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참으로 듣고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을 닮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저희의 구원의 현실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기쁜 교제 나누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복 주셔서 은혜 주셔서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고 저희들 잘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시기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지금 계속 누가복음을 통해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창조주님께서 오셔서 지금 자기가 창조해놓은 그 창조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한 말씀께서 인간이 되시어 오셨습니다. 새 창조를 이루시려 오셨습니다. 영생을 이루시려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이제 7장 11절서부터 오늘은 봅니다. 그 후에 누가복음 7장 1절서부터 10절에서 병들어 죽게 되었던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이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그 후에 누가복음 7장 11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여러분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동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들을 행하시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참으로 따르는 것이 아님을 이제 알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 많은 무리, 허다한 무리와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이제 나인이란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누가복음 7장 12절에 보면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여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렇게 허다한 무리와 제자들, 꽤 큰 무리죠? 지금 성으로 들어가는데 또 다른 큰 무리가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지금 그 두 무리가 만나는데 여기 그 다른 무리는 장래 행렬입니다. 젊은 청년이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한 과부의 독자라고 나옵니다. 그 한 과부의 이 독자 아들입니다. 그런데 과부예요. 그렇다는 말은 남편도 죽었고 이제 독자 아들까지 죽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과부의 상태를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도 죽었고 아들도 마저 죽어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거죠. 여러분, 백부장의 종은 죽게 되었었지만 이 과부의 독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독자, 그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이 그 과부의 전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죠. 특히 그 당시 뭐 소셜 시큐리티 같은 이런 것도 없었을 때 이 독자가 바로 그 과부의 생명줄이었을 것입니다. 또 이 유일한 과부의 혈통입니다. 즉 과부의 유일한 소망이요 생명이었는데 근데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죽는 것과 함께 세상에 그 과부의 소망과 생명도 다 죽은 것이죠. 특히 2000년 전에 그런 과부 혼자 이 사회에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요즘이야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그 과부, 뭐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과부와 함께 하지만 사실 어느 누구도 이 과부를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위로를 하겠습니까? 즉 어느 누구도 그 과부에게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 전체가 그 과부에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완전 절망입니다. 그런 상태를 좀 이해를 먼저 하고 들어가야죠. 완전 절망. 왜 하나밖에 없던 아들도 죽었고 남편도 그 전에 죽었으니까. 그러나 지금 누가가 이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이유가 즉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즉 그런 내용인데 즉 새로운 세상이 시작됨을 알리려 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에서는 눈에 보이는 그런 수준에서 이루시지 않으셨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모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왔음을 지금 알리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도 복음이 됩니다. 기쁜 소식이 되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기쁜 소식. 이 잘못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그냥 20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런 일을 해주셨다. 그래서 과부는 참 기뻤다. 그러면 그런 사건이 지금 나하고 무슨 관계냐? 억지로 관계를 맺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부에게 기쁨을 줬던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 세상적인 그런 기쁨을 주는 것으로 억지로 이렇게 연관을 시키려고 하는데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이야기입니다. 지금 죄인들이 된 그 자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입니다. 진짜 사실 무척 놀라운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걸어 다니시고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면 이게 보통 엄청난 일이 아닙니다. 그냥 너무 쉽게 읽어버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이 모습이 바로 천국 모습인데 지금 천국 모습을 이 세상에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천국을 이루십니다. 그게 천국 현실이 이루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누가복음 7장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엄청나게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뭐 우리에게가 지금 불쌍히 여기시기에 값어치가 있어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울지 말라.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울지 말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아니 누가 장례식에 와서 울지 말라 합니까? 아니 내 장례식이 지금 뭐 우리 가족의 장례식 뭐 누구 장례식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아 울지 마 이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울지 말라 하시는 이 분이 누구신가 확실히 알아야 하죠. 믿음을 불어내시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지금 울지 말라 하시는 분이. 그리고 그분께서 무엇을 이루시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로 우리가 당하는 상황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당한 상황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저희는 뭐 난리 난 것 같이들 합니다. 무슨 조그만 일만 나도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부인이나 여러분 남편이 그런 건 잘 압니다. 그죠? 뭐 이상하게 그냥 큰일 난 거죠. 근데 큰일입니까? 아니 뭐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죽음도 유익하다. 왜? 죽는다는 건 천국 가는 건데 그게 나쁜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놓으신 일들을 지금 끝을 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사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과 더 오래 남으면 그만큼 너희들에게 도움이 된다.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남을 위해 좀 더 살겠다. 사도 바울. 왜? 나는 지금이라도 죽는 것이 좋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좀 더 살겠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무 큰일이 없습니다. 제 말을 잘 이해하세요. 큰일이 없다고 해서 뭐 예수님께서 세상 일을 다 해결해 주신다 이런 말 아닙니다. 웬만하면 안 해주십니다, 해결. 그래도 큰일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게 이게 뭐 거짓입니까, 지금? 아니, 이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말씀이 거짓인 것 같이 삽니다. 안 믿어요. 아이고, 왜 기독교인인지 모르겠어요. 안 믿으면서. 지금, 이 과부도 자기가 당한 상황을 보면 소망이라고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를 알면, 아, 이건 보통 소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왜? 죽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사니까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육체적으로는 죽을 수 있죠. 죽죠. 그러나 이제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읽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상반부에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그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이 서는 아 우리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딱 대십니다. 여기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런 관이 아닙니다. 그냥 들것입니다. 들것에 시체를 올려놓고 덮어갖고 메고 가는 거죠. 예수님도 땅에 묻히시는 게 아니죠. 그냥 동굴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서 눕혀놓고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무덤이 그런 것이죠. 이렇게 지금 그 죽은 자를 지금 메고 가는데 즉 시체를 운반하고 가는데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잘 모르시는 분도 아닌데 어떻게 관에 손을 댑니까? 민수기 19장 11절 또 16절에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이운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라. 아니 예수님께서 율법을 아십니다. 이렇게 지금 시체가 누워있는 그런 관을 만지면 자기가 부정해지는 걸 아는데 그러나 이 예수님이 누구시냔 말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볼 내용을 보면 이렇게 백부장 아들을 고쳐주시고 이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내용 다음에 나온 내용이 뭐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뭐 정확하게 번역이 아니라 제가 그냥 paraphrase를 하면 당신이 즉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즉 예수님 누구십니까? 확실하게 메시아입니까? 이제 그 내용이 다음 주에 우리가 볼 내용입니다. 즉 여러분도 지금 이런 사건들을 읽으면서 같은 질문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너희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대답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완전 삶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 그 관에 손을 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부정을 없애러 오신 분이시죠. 사실 우리의 부정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죽은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하반부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즉 창조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하시는데 빛이 없는 거는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안 돼요? 일어나라. 아, 당연히 일어나죠.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기적은 세상에 속한 겁니다. 천국 가면 기적이 없어요. 그냥 그 기적이 그 자체입니다. 놀라운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놀라운 거죠. 아, 여러분 모르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모르세요? 아, 뭐 깜짝 놀라야 되는 일같이들 보세요? 아니면 그냥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까? 이상해요. 저희가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엄청난 병에 걸려 지금 죽을 것 같아도 근데 병이 안 낫고 죽어버려도 제가 하나님께서 내 병을 못 고치는구나 의심하고 죽습니까? 와, 이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하고 죽는 사람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의심 안 합니다. 안 고쳐주시는 게 하나님 뜻이기에 내가 죽는 거지. 하나님이 내 병도 못 고치시는 그런 분으로 안 믿습니다, 저는.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아, 믿기는 하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잖아요. 일어나라. 누가복음 7장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이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고 또 말도 합니다. 즉 이 청년을 말씀으로 그냥 일어나라 하는 그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해버리십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 아닙니까? 일어났죠. 내 현실입니다. 뭐 놀랄 일이 아니라 내 이야기거든요. 이 청년이 죽었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완전히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시니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난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청년 보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청년이 듣고 일어난 걸로 착각을 합니다. 죽은 청년은 일어나라 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죽은 자지. 즉, 그 일어나라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그 청년을 죽음에서 이미 살려놓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살았으니까 듣고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그걸 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도 믿어라 했더니 자기가 생각을 해보고 와 믿을만하네 자기가 잘나서 그래서 믿은 걸로 착각을 합니다. 믿을 수도 없는 인간이에요. 아무리 믿으라고 하면 믿을 수 있나요? 죽은 자 보고 아무리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날 수 있나요? 죽은 자가 살려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칼빈주의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벌써 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듣게 되는 거죠. 우리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믿으라 하시면 우리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들을 수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데 살려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듣고 일어나는 겁니다. 즉 믿음을 주셔서 믿는 겁니다. 구원을 해주셔서 믿는 거예요.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해 주셨으니까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걸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에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제 살아난 청년을 어미에게 주십니다. 이 죽은 청년을 살려서 어미에게, 엄마에게 준다는 말을 들으면 구약이 생각납니다. 왜? 구약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으니까. 엘리야가 생각을 나게 하는, 엘리야를 생각나게 하는 구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가면 사르밧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거기도. 근데 엘리야가 그를 살려줍니다. 열왕기상 17장 23절에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엘리야도 그 아이를 그 어미에게 준다. 이제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지만 맞춰보시면 이게 똑같아요. 근데 그곳을 보면 구약을 보면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 21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단 한 번의 말씀으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이죠. 세 번이나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십사.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내용이 아니죠. 일어나라.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열왕기 하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그곳은 엘리사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는데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사건. 그곳에서도 엘리사가 두 번이나 그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그렇게 살립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시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이 참선지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이었죠.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의 직분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참선지자, 하나님, 참메시아십니다. 이런 거를 봐도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해서 그 구약 백성들이 또 그 예수님 오신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씀은 잊지도 않아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보다 더 엄청나게 하나님 수준에서 하시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냐? 이 답을 얻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 7장 16절 17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물론 여러분이 이제 계속 누가복음을 공부하시면 지금 이렇게 뭐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뭐 큰 선지자니 뭐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나니 이런 소리 하지만 아직도 이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영어로 하면 God has visited his people. 즉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visit 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참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함과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여기도 그 하나님 백성들을 돌아보셨다. 출애굽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돌아보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돌아보셔서 지금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이 여기 7장에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이 여기 7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은 청년을 살려놓으시고 끝난다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 과부의 독자 아들, 다시 살아난 그 청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지만 그가 이제 앞으로 늙어서 또 죽습니다. 그래서 또 늙어서 죽어버리면 뭐예요? 영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사건만 있어서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산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아마 그게 무슨 기쁜 소식인지 착각을 할 거예요. 그 세상에서 20년 더 살았다. 뭐 어쨌다고요? 20년 더 살고 지옥 갔다. 와, 대단합니다. 아니 왜 세상에서 20년 더 산 거에 초점이 가갖고 그거 가지고 난리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복음을 모르니까. 그냥 세상밖에 모르니까. 뭐 그게 뭐 엄청난 복인 줄 알고 착각을 해요. 헤이 뭐 이 세상에서 뭐 건강하게 더 살았느니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건강하게 20년 더 살아서 뭐 했는데 죄만 졌는데 그래서 복 받은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까 여러분?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정말. 전부 다들 그러고 있어요.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그 세상에서 몇 년 더 뭐 부자로 살았다. 그럼 뭐 어쨌다고요? 아니 영생이 없으면 뭐가 변한 거예요? 그런데 초점이 이 부자 청년을 아니 부자 청년이래. 어떻게 이렇게 돼요? 이 가난한 이 과부의 청년 아들이 살아난 것. 이 세상에서 좀 조금만 더 오래 살았던 것 거기에만 초점이 가 있어요, 사람들이. 와, 이러니 이게 뭐 성경을 써서 우리한테 줬는데 인간들은 완전히 딴 데 가서 노는 거예요, 지금. 이 청년이 늙어서 또 죽어요. 즉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이 없이는 청년의 여기서 다시 살은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청년을 대신하여 또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이 청년의 죄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청년과 함께 또 우리와 함께 부활하심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과 연합함이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아 뭐 여러분 뭐 어떻게 살았건 간에 아니 생각해보세요. 뭐 여러분이 대단하게 살았어요. 뭐 그래서 어쨌다고요 지옥 가는데 예수님이 아니면 지옥인데 뭐 그거에 잘난 거가 뭐 지옥 가서 자랑하시려고 야 내가 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어이구 그래서 여기 왔냐? 무슨 소용이에요 도대체 이게? 삶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아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구나. 왜 그분이 아니면 그냥 지옥으로 끝나는 거구나.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생명이구나. 여러분 이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에서 우리가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그 내용을 받고 오늘 본문에서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려주시는 내용을 봤습니다. 백부장은 자기의 종을 고쳐주십사 예수님께 부탁했지만 오늘 과부는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결국 하나님께서는 누가 원하고 누가 찾고 그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찾았고 추구했고 뭐 이런 걸로 착각을 합니다. 벌써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건 벌써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은 거죠. 근데 그런 건 모르고 자기가 찾았다고 뭐 이상한 고백들을 합니다. 뭐 몇십 년을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아니 아 뭐 그 사람 생각이 그런 거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러나 진리가 아니에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런데 지는 찾았대요. 미치는 거예요 이거. 성경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 거기다 대고. 찾는 자도 없다. 어떻게 찾아요? 구원을 안 받았으면. 받았으니까 찾는 거지. 기억하세요. 누가 추구했고 찾아서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사건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적은 누구의 믿음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백부장 종을 고쳐주는 사건만 보면 와, 그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했네. 그 백부장의 믿음을 뭐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셨다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믿음을 사용하셨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 믿음을 필요로 하신다?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데 믿음 얘기 나옵니까 여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살려달라고 요구도 없어요.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하나님의 구원, 뭐 누구의 믿음을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 믿어서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거, 이건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아무것도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필요 없고 저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뭐 내가 없으면 하나님 망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예, 제가 없으면 아마 하나님 정말 뭐 이 의자라도 내가 맨날 말하죠. 의자라도 사용하셔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뭐 내가 필요한 분이 아니라니까요. 내 죽어도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고 다 잘 됩니다. 그냥 나를 사용하시는 게 너무 고마운 거지 나를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근데 뭐 한 인간들은 거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뭐 내가 뭐 내 돈으로 내 재력으로 뭐 내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뭐 내가가 하다가 다 끝나버려. 내가 이렇게 잘 가르치고 예? 아니 저 없으면 큰일 나요? 아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를 너무 높이는 거죠. 그러면 결론을 내리고 마칩니다. 오늘 보는 이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시는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정말 소망이 없었던 죄인들 아닙니까? 정말 죽음의 행렬 안에, 장래 행렬 안에 속했던 자들. 사실 뭐 세상이 역사를 아름답게 꾸미고 역사책에 아름답고 뭐 엄청난 일을 한 걸로 쭉 나오지만 세상 역사는 장례식이에요. 장례 행렬이에요. 끊임없는 장례 행렬. 이게 세상 역사예요. 정말 진짜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 역사를 뭐 엄청난 걸로 착각들을 하게 만듭니다. 어릴 때부터 뭐 엄청난 걸로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 없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건데요. 다 그냥 장례 행렬 아닙니까? 우와, 몇 천년 동안 그냥 그 수많은 인간이 그냥 계속 죽는 거예요. 그죠? 어디로 가? 지옥으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세상이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도 그 대단한 역사 안에서 대단한 인물로 착각을 하게 되죠. 아닙니다. 이게 대단해지는 이유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의 삶은 대단한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도 정말 소망이 없었던 죄인들 아닙니까? 죽음의 행렬 안에 속했던 자들. 사실 예수님이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그저 장례식에 그냥 가는. 즉 영원히 죽는 거예요. 아무 의미, 아무 소망도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여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과부의 아들같이 죽었던 자들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즉 그 과부가 나의 모습이요.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이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 심판 아래 놓였던 자들, 소망이 없던 죽었던 자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즉 여러분과 저를 돌아보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불쌍히 보아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장례식 행렬에 오셔서 우리 관에다 손을 딱 대고 멈춰버리신 거예요. 스탑! 이제 더 이상 장래 행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한테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셨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들의 부정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셔 우리도 함께 죽음에서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어려워도 울지 마세요. 죽기밖에 더합니까? 오직 예수님 때문에 기쁨의 눈물만 보이세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 세상이 뭐 알아주겠어요. 무슨 소용이에요? 언제 또 내가 뭐 알아달라고 구걸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구걸 안 합니다. 안 알아주면 어때요? 내가 믿는 게 확실한데. 울지 말라. 그 음성을 들으시오.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심이니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하반부부터 4절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래서 지금 이 과부, 청년, 그 무리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저의 삶이에요. 왜 우리도 살림을 받았고 이제 소망 없던 자가 소망이 주어져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눈물이 없는, 죽음이 없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는 그 천국의 삶이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나는 천국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천국의 그 공기를 들어 마시며 사는 겁니다. 왜? 성령님, 그 천국의 그 공기가 성령님인데 이 성령님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울 필요가 없어요. 제발. 하나님은 제발 이런 소리 안 하시겠어요. 저는 제발 울지 마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건가 기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 게임이 아닙니다. 이 영어에는 게임이란 말이 좀 어울리는데 한국말로는 이 기독교는 장난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